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구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퍼주 제자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어놓고 그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을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서 그 주인이 화가 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볼까 해서 3년째 여기에 왔는데 열매가 달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아예 이 나무를 잘라버리는 게 어떨까, 쓸데없이 땅만 버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그냥 더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굉장히 짧고 단순합니다만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다른 비유나 성경의 얘기들과 조금 배치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보시게 되면 신랑이 도착했을 때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처녀들이 황급하게 기름을 구하여 들어왔지만 식장의 문이 이미 닫혀버렸고 더 이상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것으로 끝이 납니다. 혹은 무화과나무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미 도끼가 무화과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어떤 단호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비유에 있어서는 1년 더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조금 오늘의 이 비유가 다른 성경의 메시지와는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단 한 번의 기회,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회개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1년이 지나고 나서 무화과나무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고 또 그 다음에도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했고 또 3년이 되어서 세 번째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도 또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나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유에서 등장하는 무화과나무는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은 무화과나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무화과나무는 그냥 보통 들판 어디에서나 자라는 그냥 평범한 나무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무화과를 특별히 포도원 안에서 정성스럽게 가꾸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많은 양분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그래야만 생존을 하고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포도원 안에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포도나무가 빨아야 될 그런 양분까지 아마 많이 뺏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매우 귀한 나무였는데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이 포도원에 심어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무화과나무에게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3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 참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인내를 보여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 거고,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와도 같은 우리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서 평범한 나무였던 우리와도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포도원에다 특별히 심으시고 정성껏 가꾸고 길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포도원에서 기르시는 것과 같은 특별 대우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 포도원 무화과 나무 주인이 견뎌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많이 견뎌내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기다리신 그 포도원 주인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인내, 우리 중에 이만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조금만 내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거나 혹은 사람들이 내 뜻을 몰라주거나 하게 되면 인내하지 못하고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게 사실입니다. 혹은 내 자녀가 조금만 비뚤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너는 언제쯤 정신 차릴래 하면서 조급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직장에서도 내가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동료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심지어 마켓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직원이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막연하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시기에 그런 오래 참으심은 또한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운 유예기간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시기가 끝나게 되면 심판의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그 냉엄한 사실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간에서 나서서 1년만 더 기회를 줘보자고 제안을 하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1년 더 연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마지막으로 은총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변경할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열매 맺지 못했음을 변명할 수도 없는 그런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귀한 1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1년의 시간이 너무 귀중한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의 해결책은 1년을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어떻게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포도원 지기의 해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는 것이야말로 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1년 동안 집중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땅을 두릅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마 그거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비한 힘을 갖고 있어서 깊게 파서 갈아엎으면 엎을수록 새 흙이 계속 나와가지고 놀라운 힘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땅의 힘입니다. 같은 땅에 같은 곡식을 계속 막 심거나 땅을 갈아엎지 않은 채로 계속 똑같은 곡식을 심는다라고 하면은 열매를 제대로 수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땅을 잘 갈아엎어주게 되면 새로운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을 두릅하는 농사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러한 원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을 두루 판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갈아엎고 파헤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회개는 관역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파헤쳐서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어떤 삶의 철저한 반성과 방향의 전환, 내가 가고 있던 길을 다시 돌이키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유지하고 있었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갈아엎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반성을 하고 또 그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고 더 나아가서 그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는 오늘 구약 역대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꽤 유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근거로 복음성가도 만들어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멋있게 짓고 나서 낙성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성전을 다 완공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꼭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이제 그런 부탁을 하나님께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해 주시고 거기서 백성들이 기도하면 내가 듣고 돌보겠다는 그런 확신을 솔로몬에게 주시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회개의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전염병이 돌거나 비가 내리지 않거나 기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생기거나 할 때 그때가 바로 회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 회개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와 조금 벗어난 번역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번역의 순서 이렇게 바꿔야 정확한 뜻이 됩니다. 히브리 원어에 의거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게 바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원래 순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한국말 성경에서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이런 식으로 순서가 뒤바뀌어서 번역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첫 번째로 회개의 첫 번째 순서는 스스로 낮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여 얼굴을 찾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가 스스로 낮추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마지막 순서는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 그래서 회개의 원리를 이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회개의 그 첫 번째 시작이 겸비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주목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기를 원한다면 나 스스로를 낮추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가장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내 행동이 의롭고 또 나는 치우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게 바로 겸비함이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높일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고 계속 높이려고 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늘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운동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운동력을 내리누르지 않으면 교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러한 교만함, 특별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운동력에 굴복하여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인류가 처음으로 지었던 죄도 역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에서부터 출발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추는 이 겸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테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역대기를 보시게 되면 역대기 전반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2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대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막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겸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지 아니하셨고,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야말로 성군으로 추앙받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도 실수를 하였고, 역대하 32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 이게 바로 그 겸비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생전에 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퍼듀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속에 늘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교만함을 우리 스스로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아까 포도원 지기가 1년 동안 그 하고자 했던 일이 두루 파는 것뿐 아니라 거름을 준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거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농사를 짓게 되면 거름이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좋은 과실을 맺게 하는 영양분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자라나게 하는 젖줄과 생명줄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말씀과 성령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름이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읽혀져야 또한 우리를 진정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였던 그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도 이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스데반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 이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참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초대교회 그 일곱 명의 집사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스데반, 그 스데반을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참 그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많은 기적과 이사도 행하였고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참 미워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거짓 고소를 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스데반을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로 넘기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스데반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본인을 변호하는 어떤 그런 일장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참 스데반의 얼굴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 변론과도 같은 그 연설에서 스데반은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아주 요약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정말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스데반이 한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선입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연설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절대시하고 우상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곳이고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구약 선지자의 어떤 그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계속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전을 세우셨고 또한 우리 모두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암시하는 말씀들을 하니까 이 연설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절대적인 신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성전만큼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이 공격을 하니까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것은 스데반이 언급했던 그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몰라서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그 구약의 말씀들을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데반을 죽인 이유는 바로 성경을 보는 눈이 스데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도 많이 읽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 스데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읽어내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는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는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66권의 이 말씀을 정말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너무나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또 아침에 큐티하실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조명하심을 구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옳은 생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과연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걸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걸음이 되어서 우리를 정말 성장시키는 그런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였습니까? 주인과 무화과 나무를 연결시켜주는 그 포도원지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에게 간절히 간청을 하였고 또 약속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내가 직접 나서서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그런 약속까지 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지켜주는 게 이 포도원지기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포도원지기의 그 간청을 주인이 받아들이고서 무화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와 또 같은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을 제물로 하는 속죄제사를 당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드리셨고 그뿐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천상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또한 여전히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주님의 지상사역과 천상사역, 지금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이 모든 역사하신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을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아마도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가 아마도 그 모두를 관통하는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자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혹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중간의 역할, 연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이런 역할을 감당하셨고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런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으시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돌팔매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또 로마 군병들은 창으로 찌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입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심으로써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주님께서 감당을 하셨고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애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만 관심을 쏟아가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주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 혹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단지 우리가 잘못하는 것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그 열매 맺지 못함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변호하시는 것 정도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우리의 잘못을 변호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행위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할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순수한 기도, 거룩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참으로 죄인이라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근시안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혹은 때로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욕망에 충실한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고 혹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집착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라면 기꺼이 형제를 용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보게 됩니다. 기도 제목들만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기도인가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사람은 자주 바뀌고 가변적입니까? 어떤 때에는 정말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다가도 우리가 조그만 시험에 빠지게 되면 타락된 생각과 행위를 할 때도 있고 또 기도를 아예 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치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늘 변함없이 기도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기도들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받음직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실수가 많고 또 불의를 행하고 질투 속에서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격과 성품에 진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뭔가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다. 그렇게 되면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 탄력으로 정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갈 텐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작은 일에서도 욕심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면서 사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내 인격과 성품이 진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실망을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이면 남이 그렇게 하면 그냥 남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내 모습이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것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과연 내가 신앙이 있는 것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고 또 신앙에 대한 확신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러한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의 상태에 상관없이 자식을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큰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는 사랑스러운 자식이고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도 교도소를 방문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면회실에서 자식을 만나는 것이 바로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이야 더 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정말 죄악과 험한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의 미성숙과 철없음 이런 것들을 성숙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게 더 넓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육체적인 과정과 시험을 다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에 약하고 뭘로 시험을 받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미묘한 사정을 아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 혹은 미묘한 그 마음 사정들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포도원직이 되셔서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나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땅을 파주시고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은 넘어지지 않으시고 주님은 실패치 않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나가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누리고 있는 엄청난 특권과 권리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책임지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찬양 같이 하실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내가 얘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면서 중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1절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처음과 나중 대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숨이 높여지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주님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중보자 되신 주님 제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숫자는 진짜 능력과 기회를 담아 우리가 투입하고 거듭을 주어서 이 나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중재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의 삶 가운데 나가나님으로서 저희가 열매를 맺지 못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낮추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성령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 영원히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분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영원히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과학한 길이 있다면 과학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고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저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중력 속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뤄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하나님 꿀과도 같이 저희 심령 가운데 새겨져 우리가 성장시키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부족한지요.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행위들 속에서 우리 기도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늘 반응하시고 늘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존재들과 저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을 바라보며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의 초라함과 미성숙함을 성숙으로 바꿔나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셔서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귀한 이름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중고하심을 붙들어주심을 이끌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구할 수 있어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함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제가 주님의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모아주시고 주님 저의 모든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주님 포도원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무화과나무로서 열매를 맺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땅을 갈아엎듯이 저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그 버려야 될 부분들을 버리고 또 저희가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걸음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귀한 은혜 넘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 정말 그런 우리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참으로 저희의 신앙이 진보가 없고 발전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퍼주 제자교회 성도님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모든 퍼주 제자교회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